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측이 미국 내 베네수엘라 공관 세 곳을 장악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과이도 국회의장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무관 관련 시설 두 곳과 뉴욕의 베네수엘라 영사관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이도 지지자들의 요청을 기쁘게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이 파견한 카를로스 베키오 미국 주재 특사도 이날 트위터에 베네수엘라 외교관과 군 장교들이 해당 외교관 공간에 들어가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뉴욕 주재 영사관에 걸려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떼고 과이도 의장의 사진을 거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베키오 특사는 과이도 의장의 지지자들이 며칠 내에 워싱턴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도 접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과이도 지지자들의 미국 내 외교 공관 장악은 외교 재산 보호에 관한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강제적인 외교 공간 점령을 즉각 되돌리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내 IS 마지막 거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SDF가 IS의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지에서 IS 캠프를 장악하고 IS 잔당들을 수세로 몰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다에시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 SDF가 바구즈 지역의 IS 캠프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작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IS 대원들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물러나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을 방패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SDF가 이날 점령한 IS 캠프는 바구즈에서 IS 잔당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오늘 베이징에서 제2차 외무장관 전략 대화를 개최합니다. 겅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샤 마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우호적인 이웃나라로서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나라들도 긍정적인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완화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러시아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5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방문해 프랑스 러시아 친선협회 회장 등 프랑스 정치인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 답변이 러시아 농업인들에게는 반갑지 않겠지만 유럽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의 농수산물과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뉴시 대통령은 어제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식적인 사망자는 84명이지만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시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둘러본 결과 물에 떠 있는 수많은 시체를 목격했다며 이는 대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언론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1,000명이 넘는지 추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차차 흐려져 오후에 북부 산지와 황해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번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10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중요한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18일 캔사스주 라디오 방송 KFDI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임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세계의 한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고 김 위원장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를 대신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북한이 일으키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핵을 포기할 때 북한 국민이 얻게 될 혜택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가 요구하고 미국이 희망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미북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했고 억류 미국인들도 송환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며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캔사스주를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이날 다른 현지 방송인 B98FM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전이며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있으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교적 관여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위협을 없애는 일은 미국 국민과 캔사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KCMO에 출연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과 순서, 비핵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개인적 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욱 밝은 미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매우 진정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말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바른 순서와 이를 설계하는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북한의 전방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이는 일본과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의 위협은 실제적이었고 외교적 관여는 없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중단시켰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캔사스에서 국무부가 개최한 글로벌 경제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을 이끌어냈다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와 유망한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조합이 한반도를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년간 북한에 취한 모든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비용을 높이기 위한 경제 제재 캠페인이라는 국제적 노력을 이끄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9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의 보도 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 관리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율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와 주요 유엔 주재 각국 대표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이행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유지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최대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압박과 함께 정상 간 대화라는 최대 관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제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요?
예,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일제히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비건 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났는데요.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여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겁니다.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재를 북한에 추가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시점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이 제재를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빅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조이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으로 보는 것이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앞세운 압박에 굴복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데 제재와 압박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재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주된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거나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에 대해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동안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제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역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유지할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더라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행위를 지켜보고 있으며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 장관은 미국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For instance, in the past two years, we witnessed North Korea's WannaCry ransomware spread to more than 150 countries.
닐슨 장관은 18일 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우리는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150개 나라에 뿌려지면서 의료체계가 인질로 잡히고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 컴퓨터에 침투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뒤 돈을 내야만 정상 작동이 된다고 안내하는 랜섬웨어입니다. 특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병원들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의 기업 등의 컴퓨터가 감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는 북한 국적자이자 해커인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북한이 워너크라이의 배후에 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닐슨 장관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국토안보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n top of my list of threats, that many of you can guess, the word cyber is circled, highlighted, and underlined. The cyber domain is a target, a weapon, and a threat vector all at the same time.
자신의 위협 리스트에서 사이버 문제만큼은 동그라미가 쳐 있고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으며 밑줄까지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 사이버 분야는 공격의 대상이자 무기이고 위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이버 공간과 주요 기반 시설을 지키는 건 미국의 또 다른 목표이자 전략적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나라들과 범죄 조직, 해커와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미국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고 인터넷망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이 같은 범죄 행위에는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let me just send one last message to our cyber adversaries. You cannot hide behind your keyboards and computer screens.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은 키보드와 컴퓨터 화면에 숨을 수 없다며 미국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닐슨 장관은 사이버 적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겠다며 어떤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 엔진은 그들이 만든 코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장담한다고 닐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의회 내에서는 북한 압박 강화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원의 테드 요호 의원은 미 행정부의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 중국의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두 곳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요호 의원 측은 18일 VOA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요호 의원은 북한 돈 세탁에 연루된 유령 회사와 개인들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목표는 과거 미국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왔지만 북한 핵 문제는 더욱 심해졌으며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요호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일간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을 화나게 하는 일이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행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요호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테드 요호 의원은 그동안 재무부의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홍콩을 방문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홍콩의 유령 회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등 북한 압박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I'm not in favor of releasing any sanctions until we have the final definition and then the proper steps going to make sure they've done that.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정의와 비핵화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유호 의원의 제안을 받은 미국 정부 측은 먼저 김정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 등 유럽은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유럽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재를 주도하면 유럽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보완한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가 18일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상륙함 알비온호에 이어 올해도 호위함 HMS 몬트로스호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 점이 강조됐습니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존 해밍스 아시아 국장은 미국의 주도적인 대북 제재 노력에 영국은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supportive of the regional countries. In other words, those sanctions packages that are design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UK plays a very, you know,
영내 국가들을 지지하고 있는 영국은 일본과 미국이 고안한 제재들을 보완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밍스 국장은 그러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영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영국 대사관이 있어 예전부터 비공식적 외교를 많이 펼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올해 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북 압박 조치 중 하나로 영국 호위함 HMS 몬트로스호를 일본에 추가 배치하면서 이번 조치가 영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리슬로트 오드가드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유럽 국가들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원 역할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Europe has also been very loyal to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you know, decided by the US, by Japan.
오드가드 연구원은 유럽은 미국과 일본이 결정한 대북 제재를 매우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주도적이라기보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서해 동창리 발사장 등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대북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곧바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n the areas where there's been the most circumven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So we tighten up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sanctions that are already on the books, but unfortunately we've seen North Korea find ways to circumvent.
미국은 우선 북한이 가장 많이 위반한 제재 분야들에 집중하며 이미 위반한 일방적 다자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후 북한이 제재를 또 위반하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외교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서 특히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대북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유럽과 영내 국가들의 극대화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 검토 방침을 시사한 후 이루어지는 첫 방북으로 3월과 5월 각각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가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CFK의 하이든 린튼 대표는 지난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날 북한으로 출발하며 3주 동안 북한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방북은 지난해 9월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벌인 뒤 7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서 린튼 대표는 지난 1월 초 VOA에 국무부에 제출한 북한 방문 신청서가 신속히 처리돼 봄쯤 방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는 재미 한인 의사 협회도 방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 의사 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15일 BOA에 최근 방북 허가를 승인받았다면서 오는 5월 중순 북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은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해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5월 방북은 이루어졌지만 8월 두 번째 신청은 거부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이번 방북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이뤄지는 겁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지난 1월 이들 단체 대표들과 유엔 관리들을 만나 북한 여행금지 완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대북 지원에 나선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의 활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가 승인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당국이 북한의 석탄 운반선을 나포하면서 북한 선원 20여 명이 수개월 동안 현지에 억류됐던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선원 한 명이 억류 중 사망하고 다른 선원들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는데 송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31일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북한 선박이 자국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른 나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북한산 석탄 2만 6천 톤을 실은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발견했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고서가 첨부돼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토호는 인도네시아 해역에 진입할 당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상태로 운항 중이었고 북한과 시에라리온에 선박을 이중으로 등록시킨 내용의 서류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인도네시아 해군은 4월 4일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억류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원 25명도 억류됐으며 이들은 선박과 함께 인도네시아 스마양 항구로 옮겨졌다는 게 인도네시아 당국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선원들이 이후에도 수개월간 억류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억류 약 3개월 후인 7월 21일 선원 한 명이 당뇨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해 인근 병원에 시신이 안치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7월 28일에는 또 다른 선원이 외상 시 신경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원은 이후 간병을 맡은 또 다른 선원 한 명과 함께 자카르타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선원 3명이 뇌종양으로 급성 건강 문제가 발생해 추방됐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억류된 25명 중 19명이 선박에 남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지난해 9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선원들은 최소 5개월 동안 억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본국 송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까지 억류가 이어지고 있다면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북한 국적자가 1년 가까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BOA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도 15일 선원들과 관련된 BOA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원들이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지 혹은 본국에 송환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선원들은 건강하게 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원의 사망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현지 전문가 패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만 5,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석탄이 선박에서 하역됐다는 어떤 확인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등 이번 사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제3국에 대거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은 7개월간 파나마에 억류됐으며 이후 선장과 항해사에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었습니다. 2014년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됐던 북한 화물선 무드봉호 사건 당시에도 선원 33명이 억류된 기록이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후 이들 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했지만 무드봉호에 대해선 몰수와 폐선 처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북한 선원 5명이 체포돼 이 중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블룸버그는 보도 기사와 기자를 존중하며 지지합니다라는 한글 성명을 영문 답변 아래 첨부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어 나경원 한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당 기사를 차용해 더 이상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해당 기자의 이름을 특정해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고자 한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8일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대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 회담, 소규모 만찬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양국 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는 일본의 문제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납북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생각하며 전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했던 일본은 올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는 13일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약 103만 달러에 달하는 제재 품목이 거래된 것으로 공식 무역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일부 비제재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을 늘리면서 제재 체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온 걸 미리 차단한 겁니다. 그런데 BOA가 국제무역센터에 최근 공개된 2018년도 중국과 북한의 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397호가 금지한 HS코드 항목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최소 103만 달러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97호는 결의 채택 45일 후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해 지난해 3월 이후 이뤄진 대북 제재 품목에 대한 거래는 명백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 위반 거래 금액 103만 달러 중 북한의 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액수가 55만 4천 달러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기록한 48만 1천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97호가 금지한 기계류, 즉 HS코드 84항목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17만 4천 달러의 거래가 이뤄져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전자기기와 부속품 항목에서 15만 1천 달러치의 물품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돼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철과 철강 분야를 나타내는 HS코드 73항목에서 12만 6천 달러의 거래가 이뤄졌고 차량 HS코드 87과 알루미늄 HS코드 76에서도 각각 7만 달러와 2만 8천 달러가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에선 HS코드가 25인 토성류, 소금, 황 항목에서 지난해 4분기 거래된 48만 1천 달러가 유일한 제재 위반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HS코드를 명시하지 않은 과거 제재 결의들의 금지 품목들도 이번 무역 자료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의류를 포함한 섬유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19,000 달러치의 남성 코트와 셔츠 등을 중국으로 판매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철과 철강 항목에서도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철과 철강 항목에 포함된 페로실리콘 제품 3,189만 달러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규소철이라고 불리는 페로실리콘은 규암과 같은 강물이 원료로 이용되면서 HS코드에서 철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됐는데 안보리가 모든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제재 품목이 아니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Why do they accept something that's clearly embargoed by the UN? Area 72. It could be the Chinese don't classify ferrosilicon in that iron and steel category.
페로실리콘은 광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속이 아닌 실리콘 쪽으로 규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린 점도 이번 자료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2위를 기록한 손목시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약 3,111만 달러치의 손목시계를 중국으로 수출해 전년도 182만 달러보다 약 17배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손목시계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뤄본다면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 목록에 손목시계를 포함시켰지만 이는 북한이 수입할 때만 해당될 뿐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외 전체 대중 수출 품목 4위를 차지한 동물 털도 2,418만 달러치가 중국으로 수출돼 전년도에 약 2.5배, 2016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고 장난감과 신발 제품도 전년도보다 약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Now it's interesting the North Korean industry is seemingly pretty adept at moving from textiles into something like shoes. So they're now exporting shoes instead of textiles. It doesn't come even close to offsetting what they were earning from
제재 품목인 의류를 대신해 신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등 북한의 산업들이 제재에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흥미로운 일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대체 상품을 찾았다고 해도 제재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약 5억 6천만 달러어치의 의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신발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484만 달러로 2년 전 의류 수출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 1,320만 달러로 2016년 25억 3천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수입액 역시 22억 1,814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32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첫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두 달 연속 평소보다 많은 양을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약 6,454톤의 정제유를 공급받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1일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478.96톤과 5,97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의 올해 공급량은 전체 허용치의 9.9에서 10.8%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제공량을 크게 늘린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힙니다. 지난해까지 평균 1,599톤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기록한 중국은 평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북한에 반입했지만 월 평균 2,436톤이었던 러시아는 2.4배 많은 양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6,983톤을 보고해 역대 가장 많은 양을 제공했었는데 이번 제공량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 총 48,441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전체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추산돼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얼마씩 내요?
190불씩.
오, 많이 내네. 네. 190불이면
그래가지고 그러고 시험을 세 번 칠 수밖에 없어요. 아. 세 번 이제 패스를 못하면 그다음 또 다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지금 엄청 지금
안유라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 몇 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직 한 번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애들이 출하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려한 저희들한테 이제 영어도 편한치 않은데다가 그런데다가 너무 전문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저렇게 막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200여 달러에 꽤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횟수도 3번. 만약 3번 다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학비를 내고 공부해야 재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영어도 영어지만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보니 안유라 씨, 시험 준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유라 씨가 시험 준비를 하는 이곳은
그 뭐냐면 염색 칼라도 그리고 샴푸하고 그런 거 들어보실까요?
아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머리 컬러 하는 거 컬러를 그리고 여기서 뭐 익혀주고 샴푸실 이런
강의
내일도 저기서 하고
이곳은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미용기술 전문학원인데요. 커다란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면 쾌적하고 널찍한 공간에 머리, 피부, 전신 마사지, 손톱, 손질 등 미용 분야별 그리고 이론 강의실, 샴푸실 등 기능별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이 헤어
학원에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곳에서 유라 씨는 전문 미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랑 또 기계로 하는 거랑 이제 그 이름들이 서로 다르고 그 방법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느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바일러 하는 거는 싱글링이라고 또 그런 게 있고 클리퍼링은 또 기계로 하는 게
클리퍼링.
있고 클리퍼링? 네, 그런 게 서로 다 나요.
기계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펌을 하는 방법과 종류가 다르고 도구에 따라 기술 이름도 다르다고 설명하는 유라 씨.
이게 마사지예요. 여기서 이제 마사지, 뭐 페이셜 이런 걸 배우고
여기는 이제 뭐가 많네요.
네, 여기는 아이라시 엑스텐션도 하고
손눈썹
손눈썹 연장하고 그런데
전문용어로만 쓰시니까 유라 씨도 페이셜까지 배우셨어요?
저 페이셜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천천히 오셨거든요.
속눈썹 연장은 천연 동물 모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눈썹 위에 붙여주면 한두 달은 긴 속눈썹을 유지할 수 있어 여성들이 선호하는 만큼 유라 씨도 이 기술은 전문가 수준으로 익혀놨습니다. 안유라 씨가 미용 전문가가 될 생각을 하게 된 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입국한 지 3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아닌 서부 유타주에 처음 도착한 안유라 씨.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땅에서 꿈을 찾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가요?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태국고 수용소를 이제 나설 때는 되게 막 엄청 기뻤죠. 자유를 이제 찾아가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 뭐 이런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레퓨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케이스워크가 마중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중 나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이런 모텔 같은 일단 집을 못 잡아가지고 모텔에다가 이제 그 임시 먹을 빵이랑 그러고 이제 우유를 갖다 같이 주면서 이제 들어와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막내였었는데 저는 그날 너무 진짜 기쁘고 막 한이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유라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었는데요.
시계도 없고 폰도 없고 저희들 진짜 그때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에다 그냥 홀 떨고도 간 거예요.
유타주에서?
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가버리고 내가 이제 데릴러 엄마 여기 이서라고 저기다 했는데 아, 그날 밤이 얼마나 긴지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에 혼자 있고 이제 문 밖에 어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밤을 진짜 뜬 눈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일 날만 밝으면 그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펼쳐지겠지 이제 기대감을 한껏 갖고 그러고 이제 새날을 맞이했는데 케이스워커가 그날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주 하영씨다.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난민들의 재정책을 도와주는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난민들에게 거주 공간과 식료품, 생활비, 그리고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라 씨는 유라 씨를 담당했던 이 단체의 직원과 연락이 끊겨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틀을 그렇게 있었 것 같아요. 이틀 있다가 이제 제가 더는 참지를 못하고 기억을 이제 되살려가 제가 원래 길에 막지도 못한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 나가가지고 일단 폰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티모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 폰 좀 살 수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뭐 소셜 넘버도 있냐 뭐 이러고 물어봤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상황이었어요. 그냥 난 폰이 필요하니까 좀 폰 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완전히 이제 네, 그러니까 폰을 사게 해줬던 것 같아요. 폰을 거기서 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왔던 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찾아서 지금 케이스워커를 찾아서 가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곳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30대 탈북 여성. 손전화를 가지고 무조건 한인교회를 검색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미국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가다 길을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되게 상냥하게 하시면서 유학 왔냐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알겠다고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홈리스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자와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은 유라 씨는 난생 처음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 한인교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IRC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난민들처럼 영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두 달쯤 뒤 난민지원단체의 소개로 유타주의 고급 호텔 식당에서 미국에서의 첫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안유라 씨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미국에만 오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홀로 서기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카고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0년 3월 19일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분단된 지 2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과 이념 차이로 인해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동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서독 총리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이러한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연설이 있은 후 동독은 동독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어 서독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 3월 19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빌리 슈토프 총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3월 19일 개최된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13년 3월 19일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브렌타이어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원주민에게 기독교를 전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 여행 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56년 영국으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1866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다가 1871년 미국인 기자인 헨리 모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스탠리 기자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73년 60살의 나이에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